우리는 이제 창세기 5장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모든 후손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일정 기간 살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어쩌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5장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계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기록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 몇 세에 자기의 자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누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족보를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족보는 단순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살았던 전체 사람들의 삶의 기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매우 오랫동안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런 장수하는 삶을 살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이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족보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자손의 계보는 그 당시에 살았던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를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그 족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연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족보가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족보를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1600년이다. 노아에 이르기까지 1600년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기록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족보가 정확한 족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실제로 다른 족보와 비교할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빠져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족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는 것은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아 이후 아브라함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의 기록이 누군가 만들어낸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기록도 이 노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을 전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남기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왜 이렇게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저 의미 없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면 이 족보를 읽으면서 아, 이런 사람이 살았구나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5장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노 땅에서 자녀들을 낳았고 거기에 성을 쌓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각종 문명을 발전시키는 재능을 발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살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들이 농업이나 목축이나 또 음악이나 예술 그리고 기계, 철기 문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있어서 그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진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 시대에 가서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지식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 가능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5장에서 가인의 자손을 제외한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도 아담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 족보에서는 가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을 따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특별히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아버지 아담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족보가 어디에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노아에게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족보는 여기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노아에게 모든 포커스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노아의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지극히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노아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남기시고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들의 삶에서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믿음, 믿음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노아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를 살면서 자녀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긴 수명을 가지고 오랜 삶을 살고 많은 자녀들을 그들이 낳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자신들의 그 불행한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인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고대의 정확한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구원의 책이며 또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인간에게 가장 긴급한 필요가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을,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는 이 아담의 계보가 노아에게 이르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죄악된 인간들이 점점 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 인간의 그 이성과 또 인간 자신의 그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때에는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홍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떻게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라는 것이 노아에게서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계보와 노아의 계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인의 계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손의 역사를 보면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제사와 그의 삶이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자였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인의 자손인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보호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은 최초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중혼을 합니다. 이것은 곧 그가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내 이 눈을 인하여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악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들의 문화에 깊이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에,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그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과 같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하여서 법을 집행함으로 악인을 처벌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법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싸우게 될 때에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악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이 셋의 계보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 세상의 타락과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양을 믿고 자신의 삶과 가족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약적인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살려고 하는 믿음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약이 인류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수되고 있으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서 그 믿음의 삶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실체를 에녹과 노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문명이 발전하고 학문이 쌓여도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삶을 살았습니까? 천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았지만 만족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슬픔을 그들은 천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하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많은 교육을 하고 아무리 많은 자기 수양과 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타락하고 부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디 배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긴 시간을 통하여 뭘 배워야 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조상 아담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으면 안 되겠습니다.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후손이 이렇게 긴 삶을 살면서 그들이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외에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이 긴 수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홍수 이전에 인간의 이 긴 수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대개 800세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인간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인가에 대해서도 사람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고대 이 수메르 왕들의 연대기를 보면은, 이 수메르 왕들의 연대기는 홍수 이전에, 이들도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수메르의 왕들은 자신들의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었고, 홍수 이전에 8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세상을 통치한 기간은 24만 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통치한 기간은 2만 6천 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숫자는 너무나 다르지만, 그리고 이 수메르 왕들의 그 연대기를 보면은, 그것은 자신들의 왕조를 강조하기 위한 과장된 숫자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통일된 것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은 신화적이고 과장된 기록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훨씬 더 인간의 삶에 대하여서 이해 가능한 그와 같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아무리 인류의 삶을 거슬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인간 그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 또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도록 허락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들이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긴 수명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도 우리보다 긴 기간을 살면서 뭐 특별한 거 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도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여기서 자녀를 낳았다고 할 때 이 자녀가 첫 번째 자녀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가 낳은 자녀 중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와 같은 장자와 같은 사람의 나이를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기록에 대한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록들은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길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일정 기간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녀를 낳았지만 결국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천년을 사는 그와 같은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겨워서 우리의 인생을 살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만 살아도 인생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다 아는데 천년을 살면서 인생의 이 반복되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한계와 인생의 고락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는 긴 수명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리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본질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살았지 특별히 다른 존재로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의 긴 수명은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상태가 더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900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긴 수명이 그들의 존재를 바꾸지 못하였고 그들의 긴 수명이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했는데 인간의 긴 수명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되고 우리 스스로도 자랑할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이 천년을 살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때에 가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년 가까운 긴 삶을 살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죄악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더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그들은 죄악에 더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긴 삶은 그들에게 축복의 삶이 아니고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그런 삶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은 더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긴 수명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긴 수명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을 따라서 자신의 영혼을 살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조금도 개선을 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더욱더 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의 긴 기간이 인간의 수행으로, 지식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조금 더 죄를 다스리거나 이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그들이 천년을 살면서 이룩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당시에 땅에 내핀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서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은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때로 장수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장수가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긴 수명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 기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긴 생수명을 살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긴 삶을 살면서 그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위해서 그들의 정형적인 그 기록의 패턴을 벗어나는 사람이 단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두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장수했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365년을 살았지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졌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이 단순한 묘사 속에서 에녹의 이야기는 인간의 긴 수명보다 더 복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올려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복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복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그때 사람들처럼 천년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긴 수명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고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가장 복 있는 인생, 이 세상에서의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한날이 더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에녹의 삶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 족보에서 정형적인 패턴을 벗어나는 표현으로 그의 삶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폐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아담의 계보의 일곱 번째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수익을 얻어서 그것으로 나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와 같은 삶은 마지막에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그도 그의 재물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재물이 자신의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은 그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하여서 그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삶의 경험을 하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친밀한 교제는 뭘 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서 교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삶의 한 방편으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그 차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나 또 아니면은 다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눈으로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그들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는 세상이 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대적을 하든지 그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믿고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지겨워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가 거듭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매우 연약한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그와 같은 부어주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에녹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확신하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안정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여서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의 삶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 분명히 그의 아들 무술셀라의 이 장수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그의 아들은 969세를 살았으니까 그의 아들의 삶에 비하면 에녹의 삶은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대적으로 짧은 인생을 살았던 이 에녹이 긴 수명을 가진 머두셀라와 비교할 때 그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있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녹의 삶은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들려진 것은 아담을 통해 주어진 죽음의 저주를 그가 이기고 하늘로 올라간 첫 번째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바로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두려움을 이기는 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결코 행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실천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어 감으로써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단지 이 땅에서 죽고 썩어져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녹의 이 삶을 우리가 그저 대단히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신비롭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에녹이 누린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영생을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죄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자였던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 죽으심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에녹이 누린 그 안식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